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일부 예배 때도 이 팀들이 조금 도와주셨으면 좋겠어요. 일부 예배 때는 얘기만 하고 계시는데 좀 도와주셔가지고 같이 했으면 참 좋겠습니다. 제가 고테말라에 찬양 선교를 간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제가 총각대였는데요. 여자분 15분, 30대의 찬양대에서 뽑아가지고 15명을 데리고 갔었어요. 남자가 저 혼자뿐이어가지고 명목상 사진 잘 찍으신 분 계셔가지고 사진 찍고 이런 거 좀 도와달라 하면서 같이 갔죠. 가가지고 언덕이었습니다. 언덕이었는데 원래 그 형무소 교도소에 방문할 계획이 없었는데 갑자기 인도하시는 선교사님께서 가보자 해가지고 무작정 갔죠. 하니까 뭐 넣어줄 리가 있습니까? 그래서 뭐 계속 교섭하고 있을 때에 언덕이었어요. 거기서 다 그 언덕에서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한 번 또 불렀죠. 얼마나 잘 부르겠어요. 또 15명 한 번 부르고 통과가 되었습니다. 들어가는 것으로 통과가 되어가지고 그 안에 들어갔습니다. 들어가가지고 저희들이 찬양을 하면서 또 엄청 많이 울었죠. 왜 울었겠습니까? 아무리 생각해봐도 영적으로 생각하면은 당신들이 바깥에 있어야 되는 사람들이고 우리가 이 안에 있어야 되는 사람이 아닌가 이거 생각하니까 뭐 참 많이 울었습니다. 3절에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주 하나님 독생자 아낌없이 우리를 위해 보내주셨네.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주, 내 모든 죄를 구속하셨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시네. 제가 국민학교 2학년 때 이 곡을 처음 배웠어요. 옆에 그 학생의 아버지가 목사님이시더라고요. 이 곡을 아느냐고 난 모른다 했죠. 근데 처음 배웠던 곡이었습니다. 그때에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정말로 너무 아름다운 데서 한번 부르고 또 그 안에서 한번 실컷 울고 그렇게 다시 돌아간 적이 있었습니다. 여하튼 하나님의 세계는 참 너무나도 광활하지만 아름답고 그죠? 이 세계를 위하여서 여러분들이 집사님께서 그렇게 많이 강조하시면서 기도하시지 않습니까? 이런 세계를 위하여서 여러분들이 한번 뛰어보시지 않으시겠습니까? 이겁니다. 삼손의 이야기는 너무나도 유명합니다. 책으로도 나와 있습니다. 영화 보신 분 계십니까? 영화로도 나와 있습니다. 음악에는 오페라도 만들어져 있습니다. 왜냐하면 너무 재밌기 때문에 이렇게 만들었겠죠. 그래서 이 삼손의 이야기를 보면은 처음에는 참 신이 나지만은 마지막 장면을 볼 때에는 참 너무나도 안 된 마음밖에 없습니다. 너무나도 안 되었어요. 너무나도 불쌍한 거. 이것이 이 삼손의 이야기입니다. 들라가 사실 아내가 아니에요. 아내가 아닌데 이 들릴라 때문에 삼손이 이제 여러 가지 많은 환난을 당한 것 중에 참 가장 큰 것이 본문이지만은 계속 조는 거예요. 그 여자가 돈의 욕심이 많았던가 봐요. 어떻게든지 돈 좀 많이 벌려고 그래서 물었습니다. 힘이 어디서 나느냐고. 계속 졸라대니까 이 삼손이 알았어 하면서 알려주지 않습니까? 그래서 결국은 잘리고 그것을 끝났으면 참 감사합니다만 잡혀갔지 않습니까? 잡혀가가지고 너무나도 처량한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만은 그래도 이 삼손이 마지막으로 한 번 더 하나님께 쓰일 수 있었던 이유가 있습니다. 여하튼 하나님께 어떻게 해서 이 사람이 쓰일 수 있었는지 그 다음 우리로서는 어떻게 하나님께 한 번 더 헌신할 수 있을까 그것을 오늘 제가 한번 보려고 합니다. 삼손 하면은 힘입니다. 그 힘이 과연 어디에서 나온 것 같습니까?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에는 삼손의 그 힘의 근원이 어디냐 하면은 분명히 이라고 생각하실 거예요. 그렇다면 만약에 이 머리카락에 있다면 얼만큼 길어야 힘이 나느냐 이 말씀입니다. 길면 길수록 힘이 더 나느냐 이 말씀입니다. 우리 앞에 계시는 집사님, 뭐 집사님 자매님들 저보다 확실히 더 깁니다. 여러분들은 저보다 힘이 세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삼손의 이야기는 성경 말씀의 이야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과연 힘이 어디에서 났는가를 결과적으로는 우리가 성경에서 찾지 않으면 안 됩니다. 성경 말씀에 보면은 14장 6절에 보면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신이 크게 감동하여 손에 아무것도 없이 사자를 염소 새끼를 찢어 죽이듯이 죽였다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19절입니다. 14장 19절입니다. 여호와의 신이 삼손에게 크게 임하시며 30명을 그 자리에서 죽여버렸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15장 14절 보면은 여호와의 신의 권능이 삼손에게 임하심에 밧줄이 불탄 삼과 같이 끊어졌다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막 묶었었거든요. 잡혀가지고 지명숲에 1호지 않습니까? 블레셋에. 그래가지고 자수하다시피 해가지고 자수한 거죠. 해가지고 묶어가지고 했더니 불탄 삼과 같이 끊어졌다고 하겠습니다. 이 하나님 말씀을 볼 때에 늘 등장하는 것이 여호와의 신이 그에게 임하시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신이 성령님을 뜻하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힘 있고 없느냐는요 성령님께서 나에게 임하시냐 하지 않느냐 그 문제입니다. 내가 얼마나 이렇게 엑사이즈한테 가서 이렇게 해서 힘나는 것이 아니고 성령님께서 임하시느냐 임하지 아니하시냐, 영적 파워는 성령님께 달려있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괴력을 가진 삼손 같은 사람 되시고 싶지 않습니까? 성령님만 임하시면 됩니다. 그렇게 예수님을 부인하고 그렇게 모른다 생떼를 치고 다 도망가버렸던 그 사람들, 여러분 성경 읽어보십시오. 성령님께서 임하신 그 후에 모두가 순교하는 겁니다. 영적 파워 성령님에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것도 모르고 20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미 자기를 떠나신 줄 알지 못하더라. 하나님께서 떠나시니 본문과 같이 이렇게 변해버린 겁니다. 얼마나 불쌍합니까? 너무 불쌍해. 우리 삼손 그 힘 다 어디 갔나 하면서 얼마나 조롱거리가 되는지 여러분 아십니까?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은 이거는 뭐 삼척동자도 알 수 있는 그런 뭐 치고 발로 치고. 아휴, 그래서 얼마나 많이 맞았겠습니까? 엄청 맞았어요. 얼마 전에 반기문 총장님께서 신발 투척을 당하셨더라고요. 블레셋 사람, 그 지방 사람들입니다. 삼손한테. 여러분, 삼손한테 죽는 사람이요 본문 앞에 보면 1,000명입니다. 단번에 죽여버렸어요. 유가족요 몇천 명입니다. 절호의 찬스입니다. 한번 삼손한테 이길 수 있는 절호의 찬스예요. 다시 말씀드릴게요.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은 너무나도 불붙이더라고요. 엄청 얻어터졌습니다. 너무나도 불쌍한 이 삼손. 그런데 이 삼손이 그 맷돌을 이런 맷돌을 했을까요? 끌면서 아무 생각 없이 그런 맷돌을 끌었느냐 말씀입니다. 아이고야, 내가 왜 이 꼴 되었나 하면서 신세 타령하면서 그 맷돌을 끌었겠느냐 말씀입니다. 저는 아무리 생각해봐도 삼손이 내가 왜 이 꼴 되었는가 하면서 신세 타령하면서 맷돌을 끌지 않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어떤 마음으로 맷돌을 끌었겠습니까? 한 번도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이 없다는 것입니다. 나실일입니다. 나실일은 무엇을 따라서 살아야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 따라야 합니다. 13장부터 삼손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는데 이 나실인으로 태어날 것을 누가 예언한 줄 압니까? 아버지가 마노아입니다. 아내한테서 먼저 나타났어요.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나가지고 삭도되지 마라, 걔한테는 포도 좀 먹이지 마, 걔한테는 포도에서 난 식물 먹이지 마, 독주 마시게 하면 안 돼, 이렇게 말해주었어요. 그 사람이 누군 줄 아십니까? 여호와의 사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나 그 말이었어요. 그래가지고 남편한테 이야기했습니다. 얘는 나실린입니다. 그러니까 남편이 뭐라 했냐면은 나한테도 그럼 한번 보여달라 이렇게 요구했었어요. 그래서 아내가 밭에서 일하고 있는데 또 그분이 나타났어요. 또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나가지고 뭐라 하냐면은 막 그분 맞느냐 물었어요. 당신이 그때 나타나셨던 그 사람입니까? 하니까 yes, I'm. 그래가지고 쫓아갔어요. 가가지고 자기 남편을 데리고 온 거예요. 남편 데리고 와가지고 남편이 뭘 하는 줄 압니까? 아, 이 남편도 대단하신 분이에요. 당신 이름이 뭡니까? 했어요. 당신 이름이 뭡니까? 뭐라는 줄 아십니까? 김여자라. 김여자라. 우리를 위하여 아기가 났으니 그 이름은 김효자라 모사라. 예수님께서 직접 알려준 사람이에요. 예수님께서 성경의 구약에 보면 몇 번 나타나셨어요. 그 중에 한 명이 삼손입니다. 직접 나타나셔서 나실입니다. 부모가 얼마나 교육을 열심히 시켰겠습니까? 그런데 나실로 태어난 내가 14장 1절도 여자, 15장 1절, 16장 1절에도 나타난 여자의 것을 보면은요, 사생활이 엉망이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어머니 부모님이 얼마나 기도했겠습니까? 그를 위하여서. 그런데 나는 이 꼴이 되었습니다. 내가 잘못했습니다 하면서 그 전문주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회개의 눈물이 있었다는 겁니다. 얻어 터지고 눈물 나와요. 괴롭지만 그 밀대의 그 땀요, 무엇보다도 회개의 눈물로 뒤범벅이 됐다는 거예요. 그냥 밀지 않았습니다. 그 사람이 분명히 그 회개하면서 밀었다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서 열심히 밀고 있으면서 이 사람이 삼손이 한 번 더 쓰일 수 있었다는 것은 이 회개가 먼저 왔다는 것입니다. 전문주를 제가 설교했기 때문에 더 이상 이야기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러나 딱 한 가지만 사건만 제가 이야기할게요. 예수님께서 마지막 십자가의 밥 못 박히시기 전에 하신 사건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베드로의 회개 사건이 있습니다. 회개 사건이 있는데요, 누가복음, 죄송합니다, 누가복음 몇 장에 나타났는지 갑자기 기억이 안 납니다. 거기 보면은 회개 사건이 나오는데 우리가 생각할 때에는 베드로가 탁 울음 소리 듣고 회개했지 않습니까? 그 예수님을 두 번 부인하고 한 번 저주했습니다. 한 번 저주하고 두 번 부인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세 번 하는 반 막 그렇게. 그런데 우리한테는 닭 울음이 울렸을 때는 우리가 들을 때는 평범한 소리였지만요, 베드로한테는요 천둥 소리가 났을 그 닭 울음 소리 때문에 우리는 삼손이 회개했다고 그렇게 기억하고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누가복음 22장 보시면은요 더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얼마나 더 터집니까? 눈 가리게 해가지고 때리고요, 누가 때렸나 맞춰보라 했습니다. 그 당시에 그런 것이 많이 있었답니다. 예수님 왜 모르겠어요? 그 누군지를 그럴 때도 이렇게 한마디 하지 않았습니다. 침 뱉을 때도요, 침 뱉음을 당하시면서도 묵묵히 어린 양과 같이 대꾸도 하지 않으시고 아무 그들에게 어떤 그냥 끌려가는 어린 양과 같이 가만히 계셨던 분이요, 힘도 다 빠졌어요. 맥도 없습니다. 서 있을 힘도 없을 그분께서요, 누가복음 22장 뒤를 돌아 베드로를 보시니 베드로하고 예수님의 눈이 딱 마주친 겁니다. 그때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세 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심히 통곡하니라. 베드로의 회개는요, 닭울음소리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그 힘든 상황에서도 뒤를 돌아 베드로를 보시니 딱 마주치니까 그 말씀이 생각이 나서 통곡하니라. 예수님은요, 그 힘든 상황에서도 다른 것 하지 않으시고 베드로를 회개시켰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중요한 게 회개입니다, 여러분. 회개는요, 축복입니다. 전 넘어갈게요. 두 번째에 이 삼손이 한 번 더 쓰일 수 있다는 것은 마지막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한 번만 힘을 다하여 주십시오. 한 번만 힘을 다하여 주사 저 원수를 갚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가 볼 때는요, 히브리서 11장에 믿음 장에 누구 이름 나온 줄 압니까? 삼손 이름이 나와 있어요. 하이 말괄량이 아니고 이 사고 뭉치, 이 사고 뭉치가요 믿음의 장에 나와 있다니까요. 너무나도 우스운 이야기 아닙니까? 너무나도 불가사의한 일입니다. 그 믿음의 장이 어떻게 이런 사람 이름이 있냐 이거예요. 그런데요, 구속사적으로 보면은 너무나도 쉽습니다. 원수를 갚게 하여 주십시오. 원수는요, 두 가지의 종류가 있습니다. 절대적 원수와 상대적 원수가 있습니다. 절대적 원수는요, 마귀입니다. 이 한마디예요. 마귀는요, 우리의 사랑의 대상이 아닙니다. 어떠하든지 싸워서 이겨야 할 대상입니다. 절대적 원수라니까요. 그 외의 모든 사람들은 상대적 원수. 다시 말씀드릴게요. 원수가 아니에요. 사랑으로 대해야 될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 삼손이 하나님 아버지 나에게 한 번만 더 힘을 주사 힘을 주사 이 원수를 갚게 하여 주십시오. 절대적 원수와 싸워서 이해해달라는 이 기도가요, 믿음의 기도였다는 것입니다. 죽기 직전에 이 한마디의 기도, 하나님께서 들어주신 이 한마디의 기도가요, 굉장한 믿음의 기도였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너무나도 안타까워요. 이 삼손이요, 13, 14, 15, 16장 나오는데 한 번도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이 삼손이요, 조금이라도 더 일찍 기도했다면 이러한 일이 일어나지 않았을 거예요. 결혼하기 전에 하나님 아버지 하면서 기도하였다면요, 이러한 일이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자기 아들은 죽어버렸어요. 딜라와 사귀기 전에 하나님 아버지, 여러분들 기도는 꼭 두 번을 해야 합니다. 꼭 두 번 하셔야 돼요. 일을 시작하기 전에 한 번 하셔야 되고, 이거 하나면은 이 성도가 아닙니다. 일을 시작하기 전에 한 번 하셔야 되고, 일 끝나고 나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안 될지라도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기도가 꼭 두 번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 삼손이 조금이라도 일찍 기도를 했더라면 이런 일은 안 생겼을 거 아닙니까? 너무나도 안타깝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한 번만 더 힘을 주십시오.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에게는 무슨 힘이 필요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아무개야 내가 너한테 한 가지 소원을 들어줄게. 그러면 여러분들 무슨 힘을 달라고 하겠습니까? 어떠한 힘이 필요하십니까? 하나님 아버지, 더 그리스도인답게 살고 싶습니다. 힘을 주십시오. 맞습니다. 얼마나 좋은 기도입니까? 하나님 아버지, 올해는 내가 성격 1독을 해야 되겠는데, 1독 정도는 해야 되겠는데 힘을 주십시오. 내가 육신이 약하여서 너무나도 그것은 잘 하지 못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힘을 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나는 원래는 좀 더 정직히 행하기를 원합니다. 사업을 하시는 분 좀 더 정직하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원래만큼은 내가 좀 더 정직하기를 원합니다. 나에게 힘을 주십시오. 맞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기도만큼은 잊어버리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에게 한 번만 더 힘을 주시사 열심히 전도하게 하여 주십시오. 예수님의 대사명입니다. 예수님의 딱 한 가지의 유언입니다. 여러분들께서 이러한 기도를 하지 않고 여기에 여러분들께서 힘을 쏟지 않으면은 영적 패배자입니다. 영적 패배자 되고 싶습니까? 우리는요, 초점을 어디에 두느냐가 그렇게 중요합니다. 전 인류의 역사 이 한 드라마에 제가 누차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오직 주인공은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키스톤이라는 거 아시죠? 쇠깃돌입니다. 쇠깃돌이 뭐냐 하면은 뭐 잘 아시지 않습니까? 아치를 만들 때에요, 아치 만들 때에 제일 마지막에 하나 탁 놓는 이것이 키스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요, 아무리 열심히 사왔을지라도 이 키스톤이 없으면은요, 아치는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은 이런 분입니다. 그 예수님을 위하여 여러분들이 살겠다는, 전도하면서 살겠다는 이 한 가지의 기도가 없으면 하나님 아버지, 한 번만 힘을 떠주십시오. 나에게 한 번만 더 힘 주십시오. 작년까지는 내 너무 전도 열심히 하지 않았습니다. 한 번만 더 힘을 주십시오. 에콰도르 짐 엘리엇 여러분들 너무나도 잘 아십니다. 수많은 설교를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너무나도 유명하신 분이 28살 때에 아우카족 그 에콰도르 가서 죽지 않습니까? 그 아내들까지 나중에 다섯 명이 다 죽지만 나중에 아내까지 다 가서 뭐 거기서 아내 다섯 명이 다 갔는데 그 사람들 왜 안 죽은 줄 아십니까? 그 사람 왜 안 죽었는 것 같아요? 자기 남편들 다 죽었는데 몇 년 후에 갔어요. 뭐 10년 후, 20년 후에 세계가 다 바뀌고 간 게 아니에요. 금방 갔는데 왜 안 죽은 줄 아십니까? 여자기 때문에 살려뒀대요. 여자를 죽이면은 비겁한 자라고 그래야 됐대요. 그래서 사랑한 거예요. 그러면 다 바뀌지 않습니까? 그 짐 엘리엇, 그 중에 한 명 짐 엘리엇, 위튼 대학교 출신, 시카고에 있습니다. 이 사람이요, 영역이 굉장했던 사람입니다. 주위의 사람들이요, 그런데 가지 마십시오. 당신의 그 영성을 가지고, 그 영역을 가지고 우리의 조국 이 아메리카를 위하여서 사용하십시오. 이렇게 할 때에 그 짐 엘리엇이 뭐라 했는지 여러분들 기억나십니까? 왜 어떤 사람은 복음을 한 번도 듣지 못하는데 어떤 사람들은 두 번씩이나 들어야 합니까? 성도 여러분, 누구는 이 시간에도 설교 말씀 듣고 오후에도 들었고 듣고 계시고 수요 예배 있습니다. 매주 새벽 날마다 교회에 와서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 있는데 누구는 왜 평생 한 번도 복음을 듣지 못해야 합니까? 누구는 한 번도 듣지 못해야 합니까? 그 책임이 누구한테 있습니까? 그 책임 누구한테 있습니까? 끝날까지 증인들아 있습니다. 수많은 기자들이요 찾아왔어요. 난리였죠. 라이프 GS는요 제가 기억으로 열몇 페이지 써 있었다고 그런 이야기 들었나요? 열몇 페이지 라이프 GS라고 그 잡지 여러분 보셨습니까? 거기 뭐라고 적힌 줄 압니까? What a waste. 얼마나 낭비냐. 그 젊은 나이에 그곳에 가서 죽었다는 이건요, 그 민족은요, 그 부족은 없어도 관계없어요. 미국에는요 그 한 부족 없다고 미국이 어떻게 됩니까? 사람을 죽인 식인종들입니다. 죄송합니다. 사람을 죽인 족속들이에요. 있으나 마나한 그 민족을, 그 부족을 위하여서 왜 그 28의 그 아까운 영역을 가지고 왜 낭비를 하느냐, 이것이 라이프지의 주제였습니다. 그 당시에요. 얼마나 낭비인가 할 때에 그 안에 엘리자벳 뭐라 하고 있습니까? 나중에 신학교 교수님이세요. 제 담임 목사님의 선생님이었대요. 그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낭비라니요, 그런 말씀 하지 마세요. 내 남편 짐 엘리엇은 어린 시절부터 이 순간을 위하여 준비한 사람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무엇을 위하여 준비된 사람들입니까? 왜 생명이 붙어있습니까? 우리 세대는요 꿈이 없기 때문에 문제가 아니에요. 꿈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젊은 분들 참 꿈을 많이 가지고 있어요. 당신 그 꿈 가지고 뭘 할래? 그 꿈이 뭐냐고 한번 물어보십시오. 여러분 주위에 있는 사람도 한번 물어보십시오. 무슨 꿈을 가지고 있는지요? 너 무슨 꿈 가지고 있을래? 가지고 있니? 아 좋은 학교를 나와야죠. 아 좋아, 그러면 어떻게 돼? 아 나중에 좋은 그 직장을 그래서 어떻게 하겠다는 거냐? 돈도 많이 벌어야죠. 맞아요. 그래서 뭐 좋은 일도 해야죠. 그래서 성도 여러분, 꿈이 없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그러한 꿈들이 가치가 없기 때문에 문제입니다. 가치가 없습니다. 복음에 관한 꿈이 없고 비전에 관한 꿈이 없다면은 여러분들이 아무리 그 꿈을 볼 때에 멋있게 멋있게 보일지 모르지만 복음의 비전 없는 그 꿈은 쓰잘데가 없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 앞으로 무엇을 위해 살 것 같습니까? 여러분 올바른 비전을 가지시길, 올바른 꿈을 가지사 하나님을 위하여서 우리 300명 모였던 이 시부야 복음교회 이 가운데서 주님을 위해서 사용할,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겠습니다. 선교사로 나오는 분도 한 명 나와야 될 거 아닙니까? 여러분들이요 아무리 300명 모이고 500명 모일지라도 옆에 교회에서 우리 교회 오고 우리 교회인데 절로 가버리고 수평이동만 있다면은요 하나님께는 아무것을 모르는 교회입니다. 안 믿는 사람들이 많이 나와가지고 지금 한 7, 80명 나오지 않습니까? 그분들이 일당 100을 해야 되는 거, 앞으로 이 교회가 500명, 600명, 1000명 커져야 될 거 아닙니까? 그때를 위하여서 여러분들을 남겨뒀다는 그런 희망을 가지고요, 그런 사명감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열심히 하고 일당 100, 그런 비전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살아야 될 것입니다. 무엇을 하든지 어디에 계시든지 주여 언제나 복음을 전하길 원합니다. 한 번만 더 힘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왜 저희들을 위해서 돌아가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사랑하실 때에 돌아가신 것이 아니고 원수일 때에 주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다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새로운 삶을 살고 있는 죄들, 죄를 또 주님을 위하여서 한 번 더 헌신할 수 있는 죄를 내게끔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마지막 유언을 꼭 생각하면서 불효자식이 되지 말고 하나님을 위하여서 헌신하는 죄를 내게끔 주님께서 한 번 더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